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 힐러리 클링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해킹은 남의 전산망에 몰래 들어가 정보를 훔치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비밀 정보가 있는 클링턴 전 장관 이메일이 중국에 해킹당했다며 연방수사국 FBI와 법무부의 전직 고위관리들의 신뢰성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부처 고위관리들이 클링턴 전 장관의 불법적인 이메일 사용 문제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에도 중국이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해킹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다면서 중국은 사이버 보안에 강력한 수호자로 어떤 해킹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미국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고 민주당 전산망을 해킹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일본과 북한이 지난 7월 베트남에서 비밀 접촉을 가졌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총리 직속인 내각정보조사실의 기타무라 시게루 정보관이 참석했으며 북한에서는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북한은 이 접촉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촉구해왔습니다. 또 일본은 북한과의 접촉 사실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일 비밀 접촉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스가 요시데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런 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29일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한국 공군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습니다. 한국 국방당국은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상공에 진입한 후 대한해협 적경을 따라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며 동해로 이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이날 F-15K 전투기 등 1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이 올해 들어 이번이 다섯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의 국방부관을 불러 이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캐나다 협상단이 28일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멕시코와 미국 정부는 협상을 벌여 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최종 합의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나프타는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가 1992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이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에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대표를 만나 사전 회담을 벌인 뒤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릴랜드 장관은 미국과 멕시코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맺은 합의 가운데 일부가 미국과 캐나다 협상 전망을 밝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 국회의원들은 28일 의회 마질리스에 출석한 로하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이란의 경제 상황이 나쁘며 한층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로하니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현직 대통령이 의회에서 공개 질의를 받은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란 의회는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제장관과 노동장관에 대해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중국에서 이혼율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정부가 이혼을 어렵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개정안 초안을 제출했는데요. 개정안은 부부가 당국에 이혼 신청을 한 뒤 한 달간의 냉각 기간을 갖고 이 기간 안에 언제든 이혼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런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데는 이혼율 증가와 함께 출산율이 줄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됐다고 하네요. 중국 정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이혼율은 전년보다 8% 이상 증가한 반면 결혼과 출산율은 급격히 줄고 있다는데요.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출산 제한 조치를 완전히 철폐하는 개정안도 심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 중국 내에선 이런 개정안이 이혼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거란 반응이 있다는데요.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오히려 고통이 가중된다며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4도로 폭염이 다시 찾아왔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1도에서 28도, 신의주는 20도에서 2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2도에서 29도, 함흥은 18도에서 30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8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자, 디즈니의 유명한 만화 영화 인어공주의 삽입곡인데요. 바다 밑 세상이 육지 세상보다 더 낫다며 자신이 있는 곳에 만족하라고 노래하는 Under the Sea 들어보시죠. Samuel E. Wright이 부릅니다.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 Such wonderful things around you. What more is you looking for?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down where it's wetter. Take it from me. Up on the shore, they work all day. Out in the sun, they slave away. While we're devoting full time to floating under the sea. Down here on the fish is happy as off through the waves they roll. The fish on the land ain't happy. It's hard 'cause they in the bowl. But fish in the bowl is lucky. They in for a worse of fate. One day when the boss get hungry,
yes, you go beyond the pay.
What though? Under the sea, under the sea. Nobody beat us, fry us, and eat us in fricassee. We what the land folks loves to cook. Under the sea, we after hook. We got no troubles, life is the bubbles.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Since life is sweet here, we got to be here naturally. Even the sturgeon and the ray, dig in the earth and start to play. We got the spirit, you got to hear it under the sea. The new play, the flute, the cop, play the hop, the place, play the bass and the sound, the jump, the bass, play the brass, the chub, play the tub. The flute is the duke of soul. The way he can play the names on the strings. Rocking on the blackfish, he sings his belt and his rod. They know where it's at, they know that blowfish bl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멕시코가 잠정 타결한 새 무역협정에 다양한 반응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업계의 비판이 상당한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사를 처음 밝혔고요. 베트남 정부가 최근 새롭게 고엽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월요일 미국과 멕시코가 잠정 타결한 이 새 무역협정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국 언론과 정치권, 업계의 반응을 한마디로 전하면 이렇습니다. 나프타를 완전 폐기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좋은 협정은 아니다. 경제 전문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아주 큰 거래고 보기가 좋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자평한 것과는 달리 대중으로부터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왜 이렇게 평가가 안 좋게 나오는 거죠?
네, 나프타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나프타를 이름만 바꾸는 거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논평했는데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면 나프타를 그냥 놔두는 쪽이 수그럽지도 않고 미국 경제 더 좋았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말인가요?
네, 이번 합의의 핵심인 자동차 원산지 규정 변화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역내산 부품 비율의 기준을 기존의 62.5%에서 75%로 올린 조항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차종이 사실 몇 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꾸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업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자료를 보면요. 현재 멕시코에서 조립해서 미국에 판매하는 차종은 39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역내산 부품의 비중이 62.5%가 안 돼서 관세를 무는 차종은 22개인데요. 바뀐 원산지 규정으로 새로 관세를 물게 될 차종은 겨우 3개뿐입니다.
네. 자, 역내산 부품 비중을 높이자는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는 또 지적이 있고요. 이 밖에 또 어떤 지적이 있습니까?
네.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서 두 번째 큰 변화가 시간당 $16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제품의 40에서 45%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조항인데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멕시코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효성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역외 부품을 대부분 독일, 일본, 한국에서 들여오고 있는데요. 이들 나라 자동차 업종의 근로자 임금이 이미 시간당 $16로 훨씬 넘고 있습니다.
네, 자, 새 협정이 나프타에서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 짚어봤고요. 또 다른 비판도 있습니까?
네, 협정에 유효기관을 두기로 한 일몰 조항 역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벤세스 상원 의원이 이런 지적에 앞장섰는데요. 유효 기간을 둔 게 이번 합의의 원천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합의는 오히려 나프타보다 후퇴한 것일 수 있다고 세스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 정부가 유효 기간을 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990년대부터 북미 세 나라를 단일 경제권으로 묶은 이 나프타가 처음부터 잘못된 합의였고 오랫동안 문제가 쌓여서 미국 주요 산업과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새 협정은 효력에 시한을 두자고 한 건데요. 멕시코는 이런 일몰 조항 신설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서 16년 효력을 두고 6년마다 협정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네, 자, 새 협정에 대한 비판들 주로 살펴봤고요. 긍정적인 반응은 없습니까?
네, 보수 성향으로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의 우호적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잠정 타결 후에 최종 합의까지는 개선할 시간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나프타2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은 건 잘한 일이라면서 그다지 잘된 협상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교섭에 전념하고 더 잘 만든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할 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과 멕시코는 이렇게 새 무역협정의 틀에 합의를 했는데 또 다른 나프타 구성원인 캐나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28일 워싱턴에서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측과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외무장관이 이끄는 캐나다 대표단이 만났는데요.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요인이 딱히 없다면서 이번 주 중에 타결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대처럼 안 되면 멕시코와의 양자협정을 최종 합의로 진전시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멕시코와는 자동차가 중심이었는데 캐나다와는 주로 어떤 분야를 협상하게 될까요?
네, 농산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농업 전문 매체인 RFD TV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농민이 최우선순위라면서 미국 농업은 나프타를 비롯한 장벽들 때문에 오랫동안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캐나다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캐나다에서도 농업 분야를 중요하게 봅니다. 주스텐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나프타 개정 협상에서 낙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이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에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을 무작정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군요.
네, 사우디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무조건적인 게 아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8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예멘에서 연합군 지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원을 완전히 멈춘다는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예멘의 내전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를 거뒀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매티스 장관은 설명했는데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일부 축소하거나 제한할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네, 자 상황과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네, 민간인 피해에 관한 상황을 말합니다. 최근 사우디 연합군의 공습 과정에서 표적인 후티 반군 외에 어린 학생과 여성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달 초에는 통학버스가 공습을 받아서 50여 명이 숨진 가운데 어린이 40여 명이 포함돼서 충격을 줬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단은 연합군 측에 전쟁 범죄 가능성을 거론했는데요. 그래서 매티스 장관은 이날 회견을 통해 미국의 지원을 이어갈 조건을 사우디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무고한 인명피해를 피하는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 노력에 전념할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자, 예멘에선 최근 몇 년째 내전 중이죠.
네, 이슬람 시아파인 후티 반군이 2014년 수도 사나를 점령하고 이 수니파인 압드라브 만수르 하디 정부를 수도에서 쫓아냈습니다. 시아파 맹주 이란이 반군을 지원했는데요.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듬해 아랍연합군을 구성해서 내전에 참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사우디 쪽을 지원해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예멘 사태에 개입해서 중동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이란 핵합의 탈퇴 직후에 이란에 제시한 12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후티 반군 지원 중단입니다. 이란의 움직임에 맞서서 미국은 중동 지역 핵심 동맹인 사우디를 지원한 건데요. 사우디 연합군의 활동에 민간인 인명 피해가 커지자 지난 3월에 미 상원이 지원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추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고엽제를 생산한 기업들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군요.
네, 최근 베트남 외무부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화학 기업인 몬센토사와 다른 미국 기업들에게 고엽제 일종인 에이전트 오렌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줄 걸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고엽제라는 게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쓰는 제초제 일종이죠.
네, 맞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화이트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베트남 전 당시에 쓰였던 에이전트 오렌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미군은 베트남 전 당시였던 1961년부터 1971년까지 적군인 베트콩들의 은신처였던 이 밀림지대의 삶림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이 에이전트 오렌지를 대량 살포했는데요. 전후 베트남은 물론이고 미군, 한국군 등 베트남 전에 참전했던 고엽제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왜 베트남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 고엽제 피해 보상을 요구한 거 나선 겁니까?
네, 베트남인들은 이미 지난 2005년에도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몬센토사를 비롯해서 30여 개의 제초제 회사를 상대로 이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당시 베트남 원고 측은 이들 회사가 전쟁 중에 독극물 무기 사용 금지법을 위반했다든지 에이전트 오렌지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해서 소송이 기각됐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 몬센토 관련 소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달 초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몬센토사가 제조한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한 미국 남성에게 보상해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후에 베트남 정부도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네.
네, 이 남성이 사용한 몬센토사 제초제인 라운드업과 에이전트 오렌지가 비슷한 독성 물질이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이 베트남 측에 보상을 요구할 근거를 줬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이번 판결이 몬센토가 만든 고엽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이전의 판결을 뒤집는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자국의 고엽제 피해자들을 도와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몬센토사는 앞서 미국 남성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이 베트남 정부의 이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자,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베트남 정부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 약 480만 명이 고엽제에 함유된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 질병이나 자녀들이 선천성 기형을 앓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적에서 동지로 베트남과 미국 그리고 에이전트 오렌지 이런 제목의 책을 쓴 찰스 베일리 씨에 따르면 80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인들이 지금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정부도 이 고엽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베트남 다낭공항 일대 그리고 다이옥신에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고 이 고엽제가 집중 살포됐던 지역에서 질병을 앓는 베트남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3천만 달러를 베트남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다낭공항과 또 한 곳은 현재 정화 처리됐고요. 세 번째 지역은 향후 10년에 걸쳐서 5억 달러의 경비가 소요될 거라고 베일리 씨는 전했습니다.
네. 자, 요즘 미국과 베트남은 관계가 좀 돈독해지는 모습인데 혹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네, 일각에서는 관계가 좋아지면서 베트남 정부가 미국을 압박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보상 요구는 베트남 정부와 기업들 간의 문제라면서 국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올해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흑인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보수 공화당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28일 실시된 3개 주 프라이머리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 등 인터넷 기업이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띈다고 비판한 소식, 또 지난해 푸에르토리코에서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해 숨진 사람의 수가 3천 명에 달한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이렇게 3개 주가 28일 선거를 치렀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나갈 각 당의 후보를 뽑는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열린 건데요. 자, 그 결과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 선거 결과 이 플로리다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은 앤드루 길럼 텔라허시 시장이 예상 밖의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길럼 후보가 이긴다면 플로리다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주지사가 탄생합니다.
네, 그런데 왜 예상 밖의 승리라는 건가요?
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이 길럼 후보가 1등은커녕 2등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두를 달렸던 괸 그램 전 연방하원의원에게 7%포인트 이상 계속 뒤졌는데요. 실제 선거에서는 34% 대 31%, 근소한 차이로 그램 후보를 눌렀습니다.
네. 자, 길럼 시장이 샌더스 상원 의원의 지지를 받는다고 했는데 샌더스 의원은 매우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인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 원래 무소속이지만 201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었는데요. 뭐 스스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어 포 올, 또 대학 등록금 무료 등의 이 선거 공약을 내세우면서 젊은 층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돌풍을 일으켰었습니다.
예, 자, 이런 샌더스 의원의 지지를 받았으면 길럼 후보도 비슷한 성향인가요?
맞습니다. 이 역시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 제도를 지지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미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미 총기협회 NRA에 맞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본 선거에서 길럼 후보와 맞붙을 공화당 후보로는 누가 당선됐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론 드센티스 현 연방 하원 의원이 애덤 퍼트넘 플로리다 주 농무장관을 물리치고 승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드센티스 후보가 훌륭한 주지사가 될 거라며 축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화당 지도부가 지지한 후보는 다른 사람이었다고요?
네, 이 강경 보수 성향의 드센티스 후보보다는 좀 더 온건한 주류 정치인 퍼트넘 후보를 선호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중도 성향의 후보가 나올 경우 드센티스 후보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28일 예비선거에서 이 진보 성향의 길럼 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되자 승산이 생겼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 예비선거 결과를 좀 볼까요?
네, 공화당에서는 릭 스콧 주지사가 거의 89%에 달하는 지지율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도전자 없이 이 빌 넬슨 현 상원의원이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된 상태인데요. 두 사람이 맞붙을 상황을 가정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최근 들어 스콧 주지사가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남서부 애리조나주로 한번 가보죠.
네, 제프 플레이커 현 의원의 은퇴로 이 공석이 되는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예비선거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마사 맥셀리 연방 하원의원, 켈리 워드 전 주 상원의원, 조 아파이오 전 메리코파 카운티 셰리프 국장 이렇게 3파전이었는데 맥셀리 후보가 52%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공화당은 이렇고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키얼스텐 시네마 현 연방 하원 의원이 80%의 높은 지지율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본선거에서는 두 여성 연방 하원 의원 간의 이 상원 의원 자리를 놓고 대결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주지사 예비선거 결과도 좀 볼까요?
네, 공화당은 덕 두시 현 주지사가 70%대 30% 이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면서 승리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인 데이비드 가르시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네, 자 예비선거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본선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애리조나주는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면 이 두시 현 주지사가 승리할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에 이 가르시아 후보가 승리한다면 애리조나주의 첫 중남미계 주지사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클라호마주의 결과를 좀 보죠.
네, 공화당 주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28일 결선 투표가 치러졌는데요. 이 사업가 출신인 케빈 스틸 후보가 55대 45로 미코넷 전 오클라호마 시티 시장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스틸 후보는 11월 본선에서 드루 에드먼슨 전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과 맞붙게 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 등 인터넷 업체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인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편향적이라면서 비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what Google and what others are doing, if you look at what's going on at Twitter, if you look at what's going on in Facebook,
네, 구글이나 트위터, 페이스북을 보면 문제가 많다는 건데요.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에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그런데 편향적이라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아침 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구글에 트럼프 뉴스라고 쳐보면 가짜 뉴스 언론의 이 기사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N이나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이 자신에게 안 좋은 기사를 보도한다면서 이 가짜 뉴스라고 비판해왔는데요.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CNN 기사는 눈에 잘 띄는데 이 보수 언론의 기사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 검색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96% 이상이 좌파 언론의 기사라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이 출처를 밝히진 않았는데 이게 잘못된 정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글 등이 보수 세력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좋은 정보와 뉴스를 감추고 있다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행위는 불법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이들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다루겠다는 건가요?
어떤 조처를 취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기자들에게 구글을 조사하겠다면서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럼 구글 측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자사 검색 엔진은 특정 정치적 의제를 홍보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구글은 28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구글 검색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고 정치적 정서를 조작하기 위해 순위를 바꾸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의 목표는 이용자들이 수초 안에 이 검색어와 가장 관련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인터넷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구글이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얘기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비판하지만 CNN이나 뉴욕타임스 같은 매체는 워낙 잘 알려져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핫에어나 블레이즈 같은 보수 매체 기사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뭐 사실 구글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뭐 기업 비밀이라고 하던데요. 이 따라서 구글이 좀 더 투명성을 보이면 좋을 것이라는 권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허리케인 마리아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해 큰 피해가 났는데요. 이 사망자 수가 앞서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다는 결론이 났군요.
그렇습니다. 이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가 2,975명에 달한다고 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리카르도 로세오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이 같은 수치 역시 추정이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는데요.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지난 2월에 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자가 거의 3,000명에 달한다는 건데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식 수치보다 크게 늘어난 거죠?
맞습니다. 이 앞서 정부의 공식 집계는 64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무려 46배가 늘어난 겁니다.
예.
연구학자들은 마리아 이후 이 6개월 동안 사망자 수가 평소보다 22%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노인과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사망자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된 걸까요?
네, 앞서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건물 붕괴라든가 홍수로 인한 사망자 등 이 허리케인 마리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만 통계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계에는 그 후 6개월 동안 정전이나 식수 부족, 또 외딴 지역에 고립돼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람까지 모두 포함한 겁니다.
네. 자, 허리케인 마리아가 닥친 직후에 푸에르토리코 전역에 전기가 끊겼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복귀가 안 된 지역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정전으로 인해서 필수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뭐 당뇨병이라든가 폐혈증으로 숨진 사람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앞서 사망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또 제대로 체계가 서 있지 않아서 의사들이 이 사인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빠졌다고 하는데요. 로세오 주지사는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푸에르토리코 사망자 수가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을 거란 얘기는 그동안 많이 좀 나왔었죠.
맞습니다. 뭐 여러 언론은 사망자 수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고요. 또 지난 5월에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은 무작위로 3,300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 사망자 수가 4,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지 워싱턴 대학에 발표한 수치도 추정이라고 하는데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이번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근거가 있겠죠?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어느 조사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뭐 사망 증명서 같은 정부 자료, 또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 이 푸에르토리코를 떠난 사람들의 숫자 등 많은 여러 가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몇십 배나 사망자 수가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만큼 연방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연방의회에 1,390억 달러의 이 지원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이 사망자 수와 관련해서 확실히 투명성을 보이려는 푸에르토리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매드니스의 노래입니다. 평범한 거리의 집. 하지만 아름다운 꿈을 깨웠던 어렸을 때 집을 그리워한다는 Our House 들어보시죠.
wears his Sunday best. Mother's tired, she needs a rest. The kids are playing up downstairs. Sister's sighing in her sleep. Brother's got a date to keep, he can't hang around. Something happening, and it's usually quite loud. Our mum, she's so house proud. Nothing ever slows her down, and a mess is not allowed. Our house in the middle of our street. Our house in the middle of our house in the middle of our street.
Something tells you that you've got to move
in the middle of our. Father gets up late for work. Sends the kids to school, sees them off with a small kiss. She's the one they're going to miss in lots of ways.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우유 먹으면 키 큰다. 우유 많이 먹어서 키가 큰가 보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우유와 키와는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래도 영양학적으로 우유는 정말 좋은 식품이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의 우유 사랑도 아주 대단해서 우유와 이 치즈는 식탁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우유와 치즈를 많이 생산해서 낙농의 주라고 불리는 위스콘신주 얘기 들려드립니다. 위스콘신주는 미국 중북부에 있는 곳입니다. 간혹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위스콘신주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위스콘신주에서 4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위스콘신주 토박입니다. 윤병철 전 위스콘신 한인회장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뭐 간단히 말하면은요, 시카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시카고에서 1시간 거리 북쪽에 있거든요. 5대 호 중에 하나인 미시간 호수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미시간 호 동쪽에는 미시간이 있고요. 서쪽에는 위스콘신이 있습니다. 쉽게 어디가 또 생각하냐면 그린베이 패커 게임 있죠? 예, 그게 이제 위스콘신 소속이거든요. 슈퍼볼 초대 1대 2대 챔피언도 했고 여기서 슈퍼볼 처음에 개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린베이 팩으로도 유명하죠. 러시아 사람들도 위스콘신이 어디가 있고 미국이 어디 있는 건 모르지만 그린베이 팩은 어디가 있는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웃한 일리노이주의 대도시 시카고가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시카고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면 대개는 아 하면서 알겠다는 반응을 보이고요. 1900년대 초 위스콘신주에 있는 작은 도시 그린베이에서 생겨난 명문 프로풋볼팀 그린베이 팔커스 덕분에 위스콘신주는 몰라도 그린베이 팔커스가 있는 곳 하면 고개를 끄덕거린다고들 하네요. 위스콘신이라는 주의 이름은 위스콘신주를 흐르고 있는 위스콘신 강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위스콘신주 면적은 약 17만 제곱킬로미터, 50개 주 가운데서는 23번째로 넓고요.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580만 명, 50개 주 가운데서 20위입니다. 80% 이상이 백인이고요. 흑인은 6% 정도, 아시안이 2%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주의 한인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윤병철 씨가 소개하는 위스콘신 주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멘이나 폴리시, 러시아 후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적이고 외부의 문화 같은 것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배타적이죠. 배타적이지만은 일단 서로 사귀고 나면은 아주 친구처럼 되어지니까 좋죠. 처음에는 배타적이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잡 뺏으러 왔나 경쟁의 대상이다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더 친하죠. 네.
위스콘신주는 빙하기 시대의 흔적부터 드넓은 녹지대, 험준한 산지까지 매우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민 김창민 씨의 도움말입니다.
위스콘신주는 만년 전에 빙하가 최후까지 남아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빙하가 녹아서 호수가 됐죠. 1800년대까지는 인디안만 살았는데요. 여기는 니노미네 호청크란 이런 부족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위스콘신주는 프랑스 사람 장 니콜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린베이에 와서 인디아로 가는 길을 찾으러 왔다가 그린베이에서 처음 개척이 시작됐죠. 이민자들이 주로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북구라파 이런 낙농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위스콘신주는 낙농의 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윤병철 위스콘신주 전 한인회장 도움말입니다.
아메리카 데일랜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풀밭이 많고 초원이 많아서 주로 농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나 치즈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위스콘신은 플레이에도 제가 노란색이었거든요. 노란색은 치즈를 상징했는데 요 근래 자연색으로 해서 바뀌었어요.
미국 식품점에서 파는 우유나 치즈, 버터 같은 낙농 제품의 절반 이상이 위스콘신주에서 나온 거라고 말할 만큼 낙농업은 위스콘신주의 경제를 바치고 있는데요. 낙농업자 닐 버켄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I've been in this business for about 20 years now.
저는 20년 정도 이 일에 종사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침체돼서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괜찮은 편이에요. 기업화하고 있는 농장들, 국제화, 무역 협상 같은 것들이 전통적인 농가를 뒤집어 놨죠. 미국 우선 정책으로 시장을 얻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먼저인 건 맞지만 꾸준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일손이 부족할지도 모르거든요.
현재 미국산 유제품에 고율의 관세가 붙으면서 시장 경쟁력이 우려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국제 수요가 줄지 않고 있어서 그나마 한시름 놓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위스콘신주는 또 인삼으로도 유명합니다. 인삼 하면은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미국에서 인삼이라니 좀 의외다 싶으시죠? 위스콘신 한인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위스콘신은 지형적으로 여기에 산림 지역이 많으니까 토질이나 이런 게 가장 적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인분 중에서는 취미 삼아서 야생인삼 캐러 다니신 분도 있어요. 부업으로. 근데 중국에서 쓰이는 인삼도 사실은 미제가 많습니다.
인삼도 많지만 홍삼, 수삼이 더 많죠. 여기는 미국분들이 재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중국으로 수출하셔가지고 중국에서는 그걸로 저 한약 재료로 쓰거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거의 모든 인삼이나 홍삼은 이 위스콘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스콘신의 주도는 매디슨이고요. 가장 큰 도시는 미시간 호수 서쪽에 있는 미로키입니다.
주도로 매디슨이 있거든요. UW 매디슨이라고 여기 유명한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는 저 일종의 저 대학 타운입니다. 거기에 대학을 빼면은 거의 사람 인구가 없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주로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은 그 대학의 주위에 매디슨은 거의 죽는 도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 다 집에 가기 때문에요. 미러키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게 시카고가 큰 도시가 옆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 커지지 않고요. 또 미러키는 이 반쪽이 호수가 되거든요. 이 도시가 제대로 크지 못하고 이 반쪽만 크는 반대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 성장 속도가 좀 더디거든요. 또 교통량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미러키는 이 미시간호와 가깝게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물이 하도 깨끗해서 맥주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맥주가 미국 식품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밀러 맥주고요. 생맥주나 수제 맥주를 파는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맥주의 천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 주중에도 이 도시에서 아예 맥주 차를 트럭으로 운행해서 꼭 그 길거리에 빵 장사하는 식으로 맥주차가 돌아다니면서 맥주를 팝니다. 생맥주라서요. 맛있어요. 지금 경제가 미라키의 한 1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혹시 음주율이 높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해마다 순위가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위스콘신 주의 음주율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 위스콘신은 그 음주율이 아마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약간 통계를 봤는데 이 음주율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맥주를 많이 이쪽에서 만들다 보니까 높고 그중에서도 이 저 맥주 만드는 이 밀워키에서 많이 마시거든요.
또 하나 요즘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무역 전쟁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이름이죠. 이 오토바이의 대명사 할리 데이비슨 본사도 이 바로 밀워키에 있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게 이 미국인들의 자존심인 그 할리 데이비슨 그 본사가 여기 미라키에 있죠. 매 5년마다 한 번씩 그 행사를 하거든요. 보통 유명 인사들 그러니까 실버스타 스탈론 같은 분들은 시카고까지 와서 비행기 타고 오신 후에 시카고에서부터 여기까지 모르색을 타고 올라오거든요.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이 리노 그 코미디언 있어 지금은 됐지만요. 그분도 보통 저 모터사이클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 어디나 다요. 어느 정도 인생을 즐기자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쩐지 한여름 미러키를 찾으면 짜릿하고 즐겁고 유쾌한 정취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 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유명한 팝송 가사인데요. 이렇게 읽어야 되고 숙제, 과제가 넘쳐나지만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죠. 나 하기 싫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이 표현을 직역하면 그럴 기분 아니에요 인데요. 무언가를 하기 싫거나 귀찮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I should really work out, but I don't feel like it. 운동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 I really don't feel like going to school today. 오늘 정말 학교 가기 싫다. I've been so laz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나 요즘 게을리 지냈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든. I don't feel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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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I don't feel like it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 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톰 페리의 노래입니다. 성공을 쫓아 도시로 상경한 남자의 자유로움을 노래한 Free Falling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her boyfriend too. And it's a long day living in Reseda. There's a freeway running through the yard. And I'm a bad boy, 'cause I don't even miss her. I'm a bad boy for breaking her heart. Vampires walking through the valley, move west down Ventura Boulevard, and all the bad boys are standing in the shadow, and the good girls are home with broken hearts. I'm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스티브 비건 씨를 새로운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수행하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비건 씨는 특별대표로서 동맹국, 동반 국가들과 함께 협상을 주도하고 외교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펴나갈 것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비건 대표가 외교정책에 경험이 많고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그 같은 경험과 능력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활용될 것입니다. 비건 대표는 어려운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안들이 어렵고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일단 문을 열었다며 북한 주민들의 평화적인 장래라는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그것은 바로 최종적이고 완전 검증이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국무부와 미국 정부 각 부서, 전 세계의 동맹국, 동반국 동료들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더욱 평화로운 세계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비건 대표가 그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정확하게 보는 안목을 갖고 있다고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그가 미국민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과제를 잘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북한에 더욱 밝은 미래가 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